예, 오늘 우리 주보 생명샘에도 썼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기독교의 특수한 모습과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을 원하고 또 자본주의를 살다 보니까 또 물질적인 복을 원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바랍니다. 저 반대로 재난이라든가 뭐 사고라든가 실패라든가 실수를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물론이고 어느 시대나 신전에 가서 제물도 바치고 기도하면서 소원도 빌고 또 각종 종교적인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문다면 기독교의 본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아마 분명히 다른 종교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소개한 설문조사처럼 기독교인들도 소위 그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죠. 좋다는 것은 다 찾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만의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그것이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주보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특수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집을 다 지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상까지 다 차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집 현관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구약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질투를 하실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닮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에서 배우는 출애굽기에 있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뭔데,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어린아이를 밤새도록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좀 쉬면서 하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은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욕심, 내 요구가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모습보다는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에 마음이 더 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막 한다? 뭐 특별한 일을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어떤 일에 참여한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말이죠.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칫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 일종의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무엇인데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들어가서 머무름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Getting in, staying in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들락날락거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동안 강조하면서 배웠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배울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어떤 단어냐면요, 당시에 시장에서 사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사용되던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서민들의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를 사고 파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용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 가운데 20% 또 3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을 팔고 사는 아고라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자동차를 사고 파는 딜러십 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을 사고 파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요. 하여튼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갑니다. 그 순간 노예의 주인 소유권이 바뀝니다. 자기를 선택해서 돈을 내고 사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팔듯이 똑같습니다. 중고 자동차 사고 파는 거와 똑같습니다. 파울은 이처럼 노예를 사고 파는 용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량,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주인은요,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는 착한 주인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인간인데 사와가지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대신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나를 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해방시켜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에 다리를 건널 때 패스트트랙으로 다 건너죠.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아시다시피 다 부스가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차례가 되어서 차를 멈추었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냈습니다. 다리값을 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제가 돈을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다리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대신 내주었다고 하니 그것을 믿고 그냥 다리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사례하면 되는 겁니다. 속량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값을 치르신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다리를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내야 될 값을, 다리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속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걸 두 단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해요. 속량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칭의가 속량보다 앞에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죠. 당시의 로마 제국은 오늘날 뭐 서양 법률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될 만큼 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로마법 되게 유명하죠.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정의 판사가 땅땅땅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럼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판결은 공정해야 되겠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도 안 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귀를 쫑긋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로마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 했을까요? 죄를 그냥 덮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형벌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법정에 서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사형선고 십자가형이라는 그 형벌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리값을 미리 지불해 놓으셔서 우리가 따로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땅땅 너는 의롭다 무죄 판결을 내리십니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량과 칭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지 그냥 느슨하게 아무 일도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판사가 내리는 무죄 판결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실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또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어서 내가 살아났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발견한 그 무엇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이 충분한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가? 믿음이 작은가? 라고 안절부절합니다. 사실 세상에 크고 작은 믿음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인간인 거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나? 나 천국 가는 건가?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수십 년을 믿었는데 이렇게 변하지가 않나? 이래서야 내가 하나님 자녀일까? 어떤 날은 뜨겁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식어버리고 또 확신했다가 하나님 계시나?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에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초대 아멘 하고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칭의를 말할 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속량을 말할 때 우리의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속량도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놨다. 이리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렇게 다 해놓고 초대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우리 구원의 근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 우리의 믿음, 이것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내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우린 어느 순간에 힘이 없어서 빠져나갈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칭의와 속량 안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머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